마태복음 16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중책을 맡고 있기는 하였지만 실상 그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었고 로마의 악잡이 노릇을 하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표적, 즉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함께 요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며 서로가 원수시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앙과 정치, 종교적 배경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진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왕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이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하였지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사두개인은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독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단지 정치 지도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헬라 철학과 문화를 즐겨였으며 유대 서민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같지 않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였던 정치적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유대민족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제 15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하던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자처하여 분리주의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생각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셈을 감추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한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들판에서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를 거두시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의 증거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올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장애인이 온전히 되었다는 기적사건들을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또다시 기적을 보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귀신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악의의 찬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요구한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날씨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표적도 믿지 않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조차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을 하늘로부터는 오는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만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장로들의 전통과 국수주의와 분리주의만을 믿을 뿐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귀족주의만을 고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수하고 있던 가치보다 더 높고 영원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음식을 발효시켜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염려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에서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누룩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누룩이 들어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렇게 몸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계명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거절당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은 멸시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소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방 헐몬산 지방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서 리트릿, 수련회를 하시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기초가 되며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잠시 교회를 핍박하고 승리하는 듯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장차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21절에 의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땅에서의 고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절에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전도와 교육과 치유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인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